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그 TV 광고를 보면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첫 화면에서는 어두운 하늘에 아주 작은 달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 달이 점점 크게 확대되면서 화면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는 동안에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이런 문구입니다. 달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모두가 망원경에 집중할 때 달에 직접 가는 것을 목표로 한 사람들이 있었다. 위대한 성취는 위대한 목표로부터. 나레이션이 끝나면 달을 발로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목표가 다르면 성취도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것은 본 것과 경험한 것의 차이입니다. 달에 대해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망원경으로 수만 시간을 살펴보고 또 수천 장의 사진을 모은다고 해도 달에 직접 가본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수많은 서적을 읽고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예언자에게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근데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이제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루고 존경받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 부족함 없이 누리는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 그늘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하고 대단했는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그 상처를 싸매느라 삶에 여유가 없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슬픔을 감추느라 삶에 여유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위로는 우리 마음의 공기와 같구나. 공기가 있어야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위로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도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본문 1절만 봐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를 주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표현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을 말할 때 지칭할 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편에 서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희 편에 서 계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하고 깨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거대한데 그 세상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세상을 상대하다 보니까 숨이 목까지 턱까지 차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상처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또 하나의 위로가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내 백성이라는 말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쉽게 누구야 이렇게 부르듯이 툭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 백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입니다. 그들이 바로 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바로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약을 쉽게 깨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매일 늘 뒤에서 쫓아다니셨습니다. 그들을 뒤따라다니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초리, 몽둥이를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백성들이 회개하면 곧바로 안아주셨고 또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이런 반복된 사건들이 바로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를 보면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벌하시죠. 그러면 다시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또 받아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계십니다. 이 언약은 너무나 견고하고 단단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신다는 겁니다.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위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원형을 찾아보니까 나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나함은 숨을 내쉰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주시는 것, 그것이 나함이고 그것이 곧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기와 같은 것이 위로라고 했습니다. 호흡은 코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호흡을 해야 됩니다. 숨을 쉬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숨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호흡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힘들고 벅찬 인생을 살면서도 하루하루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그 위로가 날마다 내 삶을 어루만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그 호흡이 위로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위로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강력한 힘에 휘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이라는 눈에 보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 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노역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의 삶입니다. 그 삶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포로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에게 붙들리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질병에서 치유되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또 빚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그 빚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일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위로를 허락하셨을 때 나오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본문 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산과 언덕, 고르지 않은 곳, 그리고 험한 곳입니다. 이것들은 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와 같이 깊이 패인 마음, 산과 언덕과 같이 높게 솟은 마음, 여기저기 울퉁불퉁하여서 고르지 않은 마음, 깊은 그늘이 진 험한 마음. 그런데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면 그들의 마음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영적으로 낙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골짜기는 갈라지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 실패와 낙심, 또 절망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 그래서 황폐화되고 변해버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면 도두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과 언덕은 영적으로 높아진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마음의 담을 높게 쌓을 때가 있죠. 왜 그런 일을 벌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아진 마음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고르지 아니한 곳, 그곳이 평탄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우리의 중심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평평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걷고 있는데 살짝 솟아나온 부분, 그런 부분을 발로 밟거나 또 살짝 내려간 부분을 밟게 되면 우린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르지 않은 곳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중심을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마음들입니다. 내가 한 말을 오해하고 나쁘게 해석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역시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면 평탄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험한 곳은 말 그대로 너무나도 어둡고 침침해서 다가갈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 혈기가 가득한 사람, 혈기로 충만한 사람, 우울함이 가득 찬 사람,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걸고 싶은데 왠지 다가가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면 그 험한 곳이 빛이 들어가고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골짜기가 되고 왜 산과 언덕이 되고 왜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이 되는 것인가? 왜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깊이 패이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높게 솟아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울퉁불퉁 고르지 않은 곳이 되는 겁니다. 또 험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평지를 만들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위로의 마음을 먼저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이사야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마음, 그 위로의 마음을 세례 요한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위로가 사람들의 마음으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 길이 여호와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들의 마음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당연히 위로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에게 위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셨습니다. 어제의 실패로 골짜기와 같은 그렇게 갈라진 가슴을 치고 있는 나에게 오늘 일상을 선물로 주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눈과 마음이 산처럼 높아진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다독이며 위로하셨습니다. 남을 속이며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던 나에게 그 짐 내려놓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내려놓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매일 어둡고 험한 사람이 되어가는 나에게,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나에게 따뜻한 해를 비춰주시고 조금씩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같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그런 위로 받아본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정말 그런 위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까요? 글로리아 에반즈의 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주인공은 높은 담을 쌓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싫고 싫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담이 무너지기까지는 누군가가 그에게 던져준 꽃이 있었고 담 너머로 그의 손을 꼭 잡아주던 따뜻한 누군가의 손이 또 있었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위로한 이가 있었고 그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준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담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그곳에서 주인공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야만 한다. 너도 그들과 같이 행해야 한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꽃을 던져주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너무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내 손을 꼭 잡아준 그러한 친구가 있었을 겁니다. 슬픔 때문에 울던 나에게 꽃을 안겨준 그런 이도 있었을 겁니다.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던 나에게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위로해 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울면서 같이 기도해 준, 통곡해 준 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제 내가 위로의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원경으로 달을 보는 것과 직접 달에 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것만큼이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듣는 것과 직접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삶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 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내 삶으로 또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계십니까? 위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그 위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로의 삶을 살 때 내 삶을 더욱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삭막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